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게 됩니다. AD 30년경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AD 31년경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의 그러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 행각이 여기가 다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여기는 왕의 행각이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신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잘 안 나오네. 예. 그,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가는 곳이 이쪽입니다. 남아있는 곳,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이.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이 바로 위쪽이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숫자가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가정별로 가정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그런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그래서 온 예루살렘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예루살렘이 100% 복음화되는 것은 어쩌면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흔들리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왜 흔들림을 경험할까요?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 흔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가장 위기감을 느낀 사람, 교회를 그래서 흔들고 싶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대제사장과 성전을 중심으로 온갖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던 사제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성전은 그들의 한마디로 말해서 밥줄이었습니다. 성전세를 걷고 또 환전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체계를 공고히 유지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환전상을 엎어버리죠.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사람,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감에 부풀어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침대체로 메고 나와서 거리에 누입니다. 사도들이 지나갈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환자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렸던, 그래서 귀신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안수와 기도로 이제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은 그들의 정서를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서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분개하고 질시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시킨 이후에 그 예수를 따르는 그 나사렛파 운동이 이제는 끝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오히려 이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게 되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게 된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다니는 것, 그것도 그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내세나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세 지향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세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가만두면 자신들이 위협을 당할까봐, 자신들이 권력책에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교회를 흔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건드리면 될까요? 네. 교회의 가장 대표되는 사람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도들이 거기서 공권력의 그 힘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불신 검문에 걸려서 경찰서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 경찰서. 그때 제가 국문학과 1학년이었는데 민족문학의 밤이라는 포스터를 그 대학가에 붙이려고 신촌에 갔다가 불신 검문에 걸렸어요. 그때 이제 그 포스터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죽은 아빠의 그 영정을 들고 있는 이 아이, 이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불려가서 협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뭐 밤 늦게까지 뭐 막 이렇게 별소리를 들었는데 별로 이제 나올 게 없었는지 훈방 조치를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공권력의 맛을 본 것도 아니죠. 그런데 나오면서 그 어린 마음에 야, 이 공권력 맛도 보지 않았는데 정말 맛보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날 밤 이렇게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들을 꺼내주죠. 그리고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나누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천사의 명령대로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다시 부활의 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소식을 곧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을 잡아서 그 앞에 세웁니다. 대제사장이 12명의 사도를 신문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를 죽인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게 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작정하는구나. 그렇게 신문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답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 당대의 권력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사람 앞에 순종하지 않겠다.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권력자들의 막강한 힘 앞에서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말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더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공권력이 아무리 그들을 위협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성령님의 체험, 이것이 사도들이 공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이죠. 자, 교회를 흔드는 세력은 1차적으로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그러한 원인이 내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AD 33년경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내부적 원인으로 서로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크게 나누자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그 유대 본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말을 하고 그 유대 문화와 종교적인 관습에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하고 어떤 외국 그런 헬라 당시 헬라의 사상과 그런 가치에 더 많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당시 구제에 좀 제외되고 빠지게 된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상황을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망은 공동체 안에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삐걱거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3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 안에 관계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강력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조금씩 약화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성향의 사람, 자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제 사도들의 진단을 보겠습니다. 6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일치 안 맞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자신들이 접대하는 일을 직접 감당하느라고 너무 지쳐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소홀히 했던 것을 그들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아는 말씀 가운데 내가 있는 그러한 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이죠. 우리의 삶에서 인간적인 원망이 나온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나의 성향과 판단 그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물론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흔들리게 할 정도로까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다시 기도와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접대하는 일을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명의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스테반, 빌립 등 일곱 명의 사람이 그래서 선출이 됩니다. 이름을 보면은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 더 이상 불평이 없도록 그 헬라파 사람들을 다 일꾼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테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테반의 순교 이전까지만 해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평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 교회를 칭찬했기 때문에 감히 이 교회를 건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주로 이제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이들은 성전 기도도 하면서 별 다르게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그렇게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헬라파 사람 중에 세워진 이 스테반이 그 권력자들 앞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제한된 곳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당국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 총독의 그 재가가 있어야 했었는데 이 성전 모독죄만큼은 그 총독의 재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산헤드린이 모여서 서로 결의만 하면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스테반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종교 그 당국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직면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이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니라. 자, 이 말을, 이 직접 직면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 분개합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 바울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스테반을 처형한 담당자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반 처형을 계기로 해서 유대 당국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합법적으로 핍박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반이 예루살렘에 새로 임명된 그러한 일곱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8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풍지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흩어지고 맙니다. 더 이상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모여 음식을 함께 나눌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교회가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은 교회가 새롭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자, 이제 보면 흩어진 사람들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지금 저기 웨스트뱅크 가면 세바스테라는 옛날 로마식 도시가 있어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복음이 전파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사로 내려갑니다. 지금의 가자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복음이 온 땅으로 이제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 8장 1절 뒤집으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그러한 상황, 그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런 박해라는 상황을 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급격하게 우리 주변의 상황, 외부의 상황이 변할 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목하는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전하는 한 실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그 홀로코스트 때 독일의 그 다하우 수용소라고 그곳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수용소는 그 강제 수용소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건설된 곳입니다. 지금은 뭐 요 부분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한번 4년 전에 유대 민족의 그런 발자취를 찾아서 한번 여행을 하다가 이곳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교회들이 있는데 예배실에서 저희가 좀 기도하면서 머물렀어요. 머물렀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직원이 문 잠그고 그냥 퇴근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용소 밖을 나올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잠시 갇혔다가 수용소 담을 넘어서 탈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 홀로코스트 당시 크리스찬 리거라는 사람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투옥된 지 한 달 만에 이제 아내로부터 온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안부와 함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던 쪽지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리거라는 사람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신문실로 불려가게 됩니다. 신문실 대기실에 있는데 먼저 신문을 받고서 어떤 한 사람이 나오다가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 리더의 호주머니에 뭘 하나를 넣어주고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신문을 마치고서 다시 막사로 돌아와서 긴장이 풀어진 채 다시 그 호주머니에 있던 것을 꺼내보니까 그것은 성냥갑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성냥은 없고 거기에 쪽지가 있었어요. 그 쪽지에 뭐라고 쓰였을까? 뭐가 적혀 있을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는 말과 함께 정확히 이 구절이 기록되어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리거라는 사람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었다고 그러고요. 그에게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걸로 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는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두 번이나 이렇게 서로가 아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내하고 이 목사.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격려하시는구나. 그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수용소 생활은 4년이나 더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악수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과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나칠 때마다 힘있는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악수가 그가 할 수 있었던 기도였고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그 짧은 악수의 순간이 그가 드릴 수 있는, 같이 있는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이 악수를 통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강제수용소 안에서는 절망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공포 때문에, 절망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뭐 다른 고문을 통해서도 죽었지만 절망 그 자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다하우 수용소는 가장 많은 생존자를 남긴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거 역시 살아남아서 전쟁 후에는 자기가 발룬티어로 이 다하우 수용소를 안내하는 사람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악인의 위협함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숨막히고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것이죠. 그것이 악수였습니다. 우리 역시 상황이 우리를 재워올 때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고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나의 사명이 있다라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을 자신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장소로 바꾸어 낸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흩어진 교회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흩어진 교회로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로 자신들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외부적인 박해나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다른 시대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합리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라는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흔듭니다.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속화로 개개인들을 흔듭니다. 이 세대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의 외적인 핍박은 교회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더 하나로 결속되게 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오히려 교회의 씨앗이 되어왔던 게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사단이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오늘날 사단의 역사는 박해와 핍박보다 더 교묘하고 영향력이 있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대상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에 그냥 물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에 물들어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박해와 그로 인해 흩어져야만 했던 환경들은 결국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던 초대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라는 그러한 사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초대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지금 하던 일, 사역의 현장, 직장의 그러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흩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성령과 지혜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그래서 나의 삶과 상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안주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었는가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보다는 인간적인 불평과 원망이 자라서 커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모두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